귀한 교회를 현장에서 아름답게 받들어 가는 성도님들을 과연 어떤 분들이실까 많이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원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대 교회 목사님들처럼 원고 없이 유창하게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원고와 함께 설교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저도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발음도 어설퍼졌고 적당한 단어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건강상 남보다 몇 년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은지가,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지가 적어도 1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여러분 다리가 모이지만 막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강단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일에 삽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밤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일을 위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성공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내일 실망하게 될 것이지만 내일의 열매를 오늘 믿음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의미 있고 내일은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성도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거룩한 무리나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강한 성경에서의 뜻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사람의 행위나 품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기를 힘썼는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투 소신 같은 소신을 보내며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로 시작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10계명, 10개 계명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두 계명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허물이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즐겨 행하는 사람들의 범죄입니다. 악함이란 반대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범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그것을 끝내 즐겨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셔야 했습니다. 53장 5절 하반절부터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갈 길을 헤매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고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릇 행하였습니다. 각기 제일 좋은 길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첫 번째 신앙 고백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성도 여러분,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체험을 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체험 중에 최고의 체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저마다 인생 끝에 있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끝나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이 한 체험에 대해서 말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죽음을 체험하고 자신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자신이 고백한 죽음의 고백 속에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가는 놀라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살아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영원히 살게 하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죽고 나는 그저 십자가를 사진처럼 바라만 보는 나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죽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왓츠만 니 목사님이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귀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감격해서 기뻐서 아래층으로 쏜살같이 달려 내려가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매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날부터 날마다 일일신 새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씀의 성경적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바람과 예수 승리를 위해서 나의 작은 목적과 작은 욕망과 작은 희망을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내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것도 아닙니다. 나의 작은 욕망과 나의 작은 바람과 희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바울은 두 번째 신앙 고백으로 이어갑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도바울의 신앙의 극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또한 그 순간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이미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살아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어야 합니다.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 지금 살아있는 분은 누굽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고귀하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선하게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들여 친히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납품하는 물건처럼 공장에서 꾹꾹 찍어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 친히 빚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들여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남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그리고 보람있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시간을 한번 내셔서요. 하나님이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쓸까? 어디에 쓸까? 하시면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해운대 교회의 일꾼이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잘못 만들어졌거나 필요 없이 만들어졌거나 쓸모없이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쓰실 목적과 하나님의 쓰실 시간이 다를 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죠. 나는 지금 사용된다고 해서 머리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두 종류의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의 나입니다. 구원받은 나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영광스러운 나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지한 천국 시민권자인 나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나는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놀라운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나가곡이 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또 한의 내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아직 하나님이 인정하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여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나여 천국 생명력에 내 이름이 새겨진 나이지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힘쓰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고민하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같은 시간대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사도월은 분명하게 악한 영을 이기는 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흔들리지 마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 우리 과거에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은혜 한 가지만 가지도 많이 비싸도 다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집에 저녁에서 나는 간장만 찍어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모두가 하나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과거의 은혜,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거저받은 과거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또한 거저받을, 장래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제 영혼을 못합니다. 미국에 살아도 영혼을 못합니다. 40년 이상 동안 한국 사람들만 목회했기 때문에 한국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갈 때가 영어를 더 잘했고요. 그래도 지금은 아주 못합니다. 그러나 두 단어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because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거저 내어주셨으므로 therefore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거저 내어주셨으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 역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거저되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악한 영이 잠시 잠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과거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과거에 받은 은혜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하세요. 감사, 감사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의 삶이 지나간 날보다 못하여 쪼들리고 힘들어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장래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오히려 기대에 부풀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원 후 1년경 길리기아 다섯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여사인은 트르키예 남부에 있는 타루스라는 장소입니다. 유대계 가문에서 태어난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냅니다. 그 바울의 어린 시절의 이름인 사울은 최고의 기독교 박해자로 자랍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 사울은 예수의 추종자를 따라서 잡아가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사울주의에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한 후 최고의 박해자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제1차, 2차, 3차 전대용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집필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투옥과 순교 그것만이었습니다. 교구 사도바울은 로마에서 그의 나이 60대 후반입니다. 기원 후 67년경, 기원 후 1년에 태어나서 기원 후 67년경에 차명을 받아 순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앙 고백을 한 사도 바울,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일생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일생의 삶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은 이 세상과 구별된 싸움, 구별되기 위한 싸움입니다. 어떤 것은 구별되고 어떤 것은 안 구별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싸움을 다 전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없었단 말입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달렸단 말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하여 바울이 되어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린 후부터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이 진정 이 세상의 승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던 사람이라고요? 또 아니면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겠죠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것도 차명을 앞에 놓아서 의의 면류관, 상 주시는 하나님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앞에 놓고 희대에 비풀어 있는 이 사람, 과연 승리자라고,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당신은 무슨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내일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4장 2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마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까지 살아온 힘의 근원은 물론 앞으로 살아가는 힘의 근원 역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다 같이 하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아멘.